영국의 한 도시에 교회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 교회 그 바로 앞에 술집이 있었어요. 예배 시간마다 술집에서 떠드는 소리가 너무 커서 그 술 취한 사람이 막 밖에나 소리 지르고 그래가지고 교회까지 그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저 술집이 없어지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정말 그 얼마 후에 그 술집이 문을 닫게 됐어요. 교인들이 그 술집이 나가도록 기도했다는 그 열심히 기도했다는 소식을 들은 술집 주인이 그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술집 주인이 뭐라고 판사한테 얘기했냐면, 아니 저 사람들이 저기 저주를 해가지고 내가 망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대표로 나왔던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건 사실인데요. 꼭 그것 때문에 술집이 망했겠느냐, 설마 그랬겠느냐,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술집 주인은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요. 교인들은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마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 한 부분은 확실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뜻을 거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뜻을 그곳에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는 그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정말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100% 믿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아마 교만한 사람일 겁니다. 내가 나를,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거울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내가 너라면 믿겠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건 뭐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마도 웃음부터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자신은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완전한 내 뜻을 붙잡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인다는 것도 여러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고 살 수 있다면 그것보다도 더 성공적인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그 뜻을 깨달아 알 수만 있다면, 그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나의 뜻을, 자신의 뜻을 가지고 막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내 뜻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쓸 때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기를 가라 그러면 여러분 가실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다 가겠다, 나중에는 안 간다 그랬잖아요. 대답이 점점 적어지셨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불합리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냐고 얘기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고집하려는 유혹을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불합리해 보이고 온전하지, 내 생각에는 온전하지 않아도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예민하게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일치시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직접 질문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정말 그 뜻을 예민하게 받으십니까?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저는 다 모릅니다. 모르면 제가 하나님 하죠. 그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아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가장 관심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에요. 그거 하나만큼은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거 하나만큼은 어디 곳에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을 주시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을 보내시거나 여러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들을 또 키우시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에 온전히 헌신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준비가 된 사람을 항상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지난번 선교팀의 주제였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랬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느라 나를 보내옵소서 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부르심을 듣고 정말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놓고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내가 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굉장히 민감하게 그 순종하는 전도자 빌립의 모습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류가 처음 그 지으실 때부터 모든 걸 지으실 때부터 그리고 범죄할 때는 그 순간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오고 계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셨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온전히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사사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성육신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제사장으로 스스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확실하게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 교회가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역사를 적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납니다. 성경에 적혀있는 것은 28장입니다. 그 29장 이후의 스토리를 이어가시는 분들은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 교회는 수많은 핍박의 세월을 보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그 경건의 시간 하면서 그 순교에 대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3세기 동안 예수님 돌아가시고 3세기 동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뿌린 피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배교하는 사람들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그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순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숫자를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들이 또한 순교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예전에 18세기, 19세기만 해도 선교사들이 선교를 나갈 때는 관에다가 자기 짐을 싣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선교지에서 죽으면 그 관에 자기 몸을 넣어서 봉구급을 보냈어요. 제가 그 아는 어떤 교회 목사님은 1949년에 미국으로 그 저기 뭐 어디야 스웨덴인가 어디서 오셨어요. 그쪽에 있는 목사님을 부르기 위해서 스웨덴에서 불러가지고 미국에 데리고 오셨는데 그 목사님은 1949년에 미국에 오는데도 관을 가지고 오셨대요. 그 정도로 그들의 각오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유명한 선교사님들은 왜 유명하냐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그 외에 이름 모르는 많은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많은 교회와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빌립을 통해서 부모님의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고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빌립이 그 배경 설명을 드리면 빌립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8장 처음에 보시면 7장 마지막 절 그러니까 그 스데반이 죽을 때 죽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교인들이 사도만 빼고는 전부 다 사마리아로 나가게 돼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선교를 하게 돼요. 전도와 선교 사역을 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있었고요.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났고요. 그리고 이적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사도들을 불러서 사도들이 안수하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전도와 선교의 전망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마도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많이 개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일이 잘 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 26절이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해서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역을 잘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쪽 가사 쪽으로 내려가는 길을 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쪽은 사람이 없는 광야입니다. 이쪽에서 잘 복음 전도하고 있는데 여기 내버려 두고 갑자기 사람 없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지요. 왜 빌립에게 굳이 광야로 가라 그랬을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것을 기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종하시며 나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해야 되냐고 얘기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도 이러한 예수님,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영적으로 너무 둔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보다는 우리가 여태까지 배우고 우리가 여태까지 몸으로 익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만 가지고 예배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민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 전통과 아니면 우리 예배 방식에 너무나도 유스트가 돼서 더 이상은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없는 둔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전통적인 것만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뭘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제안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뜻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머리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방법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예전 요순 시대를 태평생다라고 불렀습니다. 중국에서는요. 그때 순왕제 때의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느 날 밑빠진 독에 그 물탱크에 있는 물을 신하들에게 다 퍼다가 부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그 말을 듣고 물을 퍼다가 부었습니다. 물탱크에서. 근데 부으니까 물이 계속 줄줄줄 흘러내려와요. 이렇게 밑에 보니까 독에 깨져 있는 거예요. 한참을 하다가 대부분의 신하들, 모든 신하들이, 야, 이거 분명히 이거는 저기 우리 골탱맥이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이거는 이거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딴 거의 뜻이 있다 그러고 그만둬버렸어요. 근데 한 신하가 혼자서 열심히 물탱크에 있는 물을 다 갖다 붑니다. 계속 새는데도 계속 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물탱크에 물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 구석에 보니까 뭐가 노란 게 있더라고요. 손을 집어넣어서 딱 빼보니까 금덩어리였답니다. 그래서 그때 순왕제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황금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기 위해, 순종하는 신하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미리 넣어둔 것이라고 이것은 네 것이다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합리하고 또한 상식적이 않다 할지라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빌립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광야로 가래요. 그것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지만 그 일은 온전히 열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더라도 계산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사역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빌립에게 지금 사마리아를 향한 기가 막힌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너는 광야로 가라 그러면 그 말씀에 직접 즉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확실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100% 순종해야 되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할 때 100% 순종하시고 순종할 때 즉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순종의 기본 자세입니다. 빌립은 그 즉시 100% 순종합니다. 바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누군가가 저 멀리서 오고 있습니다. 바로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관리하는 내시를 만나게 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라고 적고 있어요. 여러분 국고를 맡을 정도면 굉장히 지위도 높고 신임을 받는 관리였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이게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꽤 거리가 되는데 거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에티오피아의 선교를 위해서 중요한 임무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 길에 빌립을 보내서 그 사람을 만나게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빌립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냥 가지 않았다면 아마 어떻게 됐을까요? 에티오피아 내시는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에티오피아 선교에 큰 차질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즉시 순종하고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제가 순종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러분이 순종하면 그 순종의 책임이 누가 있다고요? 그 순종을 말한 사람에게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실제로 제가 섬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주위에 있는 한 가정을 그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정을 위해서 전도해야지.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로 미룹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그 가정을 전도하라는 마음을 줬는데 이리저리 미루는 거예요. 뭐 바쁘기도 하고 뭐도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며칠을 몇 일을 미루다가 그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불교로 나가고 시작했다고 지난주부터. 그래가지고 망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자기가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정해놓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전해야 되는데 가서 전해야 되는데 만나야 되는데 바쁘고 힘들다고 만나지 않고 미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일은 가서 만나야지 그런데 그날 교통사고로 그 사람이 죽고 마른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 사람들은 도리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놓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해서 놓친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데도 계속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지도 못한데도 계속 그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이 다가가서 너 읽는 거 깨닫니?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29절부터 30절에 있는 내용이죠.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죠? 지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빌립을 청해서 병거에 같이 앉게 합니다. 앉아서 그 말씀,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움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마치 두상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러분, 예시가 그리고 묻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그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그래서 빌립은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했습니다. 물이 보이니까 제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스스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둘이 내려가서 세례를 즉시 받았다는 것이에요. 35절과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둔 영혼에게 나가 하나님께 나오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내가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신 사람,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직 준비 안 된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 누군가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준비된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만나는 대로 때를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전도가 없다면, 전도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얌체해요. 자기만 구원받았다고 땡. 여러분, 예수님께서 준비해놓은 영혼은요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할 때 분명히 만나시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준비된 영혼들입니다. 하이티 선교 가서 노방전도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준비된 영혼은 그냥 말씀만 전해도 그 자리에서 믿습니다. 근데 아직 준비되지 않은 영혼은 뭘 들이대도 안 믿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그 씨앗이 심겨지고 그 씨앗에 대한 내용을 계속 얘기해 주는 것. 그 가운데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요즘은 전도한다 그러면 되게 저기 뭐야 창피하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같이 섬겼던 교회 어떤 목사님 어머니가 진짜 할렐루야 집사님이더라고요. 보면 식사를 하러 같이 갔는데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그 웨이터 보고 이 미국 사람인데 영어로 서툰 영어로 교회 나가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웨이터가 놀래가지고 안 간다고. 그럼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서기도 목사님이 막 죽을라 그래요.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괜찮다고. 그렇게 못하는 우리가 창피한 거지 저건 창피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어요. 끝까지 그 사람한테 정말 가방에서 전도지를 꺼내가지고 주면서 이번 주에 꼭 교회 나가라고 그렇게 서툰 영어로 얘기하시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나오는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같이 성겼던 목사님이. 나 우리 엄마 보면 창피해 죽겠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저런다는 거예요. 미치겠대요 자기가.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절대 창피할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못하시는 부모를 둔 내가 더 창피하다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한 번도 주께서 주시는 영혼들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에리오프에서 이씨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는 빌립을 갑자기 다른 곳으로 또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내시는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예명하여 수리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38절 3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세례를 받고 돌아간 이 사람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저는 이 사람이 분명히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디오피아 종교라는 게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카프틱 종교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거는 둘 다 다 4세기, 5세기경에 생긴 것입니다. 제대로 된 것은요. 하지만 그 씨앗은요, 그 씨앗은 이디오피아 종교의 그 씨앗은 바로 이때 심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그곳에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미 준비해놓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우리는 자국인 선교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한다면 자국인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어야 돼요. 길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선교를 더 많이 동참해야 되고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어떤 교회의 그 목표가 뭐였냐면 한 가정이 선교사 한 명씩을 파송하는 일입니다. 와,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하려면 적어도 매 달마다 2,000불에서 3,000불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후원하는 가정이 한 가정씩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려면 한 가정에서 최소한 여러분 5,000불에서 6,000불은 매달마다 버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도 제목이 뭐냐면 미니멈 6,000불 벌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가정이 한 선교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소원을 품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그 소원을 품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만큼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안 채워주시겠냐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는 일,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그 일을 감당할수록 더 풍성히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자국인 선교를 파송한다는 것,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교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자국인 선교사라는 게 뭐냐면 선교하고자 하는 나라의 사람을 잘 훈련해서 자기 그 나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유익한 점은 뭐냐면 언어나 문화의 장벽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국인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전할 사람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브라질 선교사로 활동하는 자인텍 선교사가 왔다 갔습니다. 와가지고 전 얘기하면서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친구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즘은 외국인이 인디오 선교를 위해서 밀림을 못 돌아간대요. 그 나라에서 허락을 안 한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자국인 인디오를 훈련을 시켜서 인디오를 선교하기 위해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전략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면 적어도 2,000불에서 3,000불의 비용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국인 선교사를 우리가 돕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많은 돈을 세이브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적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예가 지금 헤이티에서 사역하고 있는 ATM 목사님 교회입니다. ATM 목사님 교회는 메이어 제일장로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있는데요. 저희 선교팀이 이번에도 갑니다. 그 교회는 ATM 목사님이 처음에 통역 하는 분으로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신학교를 가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그 정책적으로 장학금을 줘서 신학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추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에게 안수까지 제가 직접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던 교회에서 지교회로 삼고 그분이 사역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한 달에 그게 얼마가 들어간지 아십니까? 400불이면 할 수 있습니다. 400불이면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풀리 다른 잡을 잡지 않고 온전히 사역만 할 수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교회가 지금 얼마나 부흥하고 성장하지 아십니까? 교회 학교에 그 정말 부두로 넘쳐나는 그 동네에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지금 교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숫자로는. 그분 꿈이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애들이 핑크옷을 입기 원해요. 핑크옷이 뭐냐면 하고 계시는 학교 애들이 입는 유니폼 색깔입니다. 핑크옷을 입혀서 걔네들이 학교로 오면 학교에서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공부도 가르치죠. 그래서 그 동네 전체를 바꾸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역을 지금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캠퍼스에 있는 유학생들 그 학생들을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갈 때 돌아가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서포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유기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후원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신학교 다니는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젊은 학생들인데 영어도 하고 그 하이티말 그 크레올도 하고 프렌치도 하는 학생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가 되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은 많아요. 그 학생들을 우리가 키울 수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에리아에도 있습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종족이 있는 그곳에 있단 말이에요.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문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그 지도를 펴놓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진짜 자국인 선교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열두 제자를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세계 복음화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바울과 같은 특별한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확장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기 위해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오직 나를 위해서 살고 있다면 그 인생은요 돈은 많이 벌 수 있을 것입니다. 편하게 살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나을 것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만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은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녀의 SAT 스코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한 주에 얼마를 벌 수 있을 그거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일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요. 지금 영적 그 현장에서 매일매일 싸우고 피튀기며 하나님의 일을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승리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돌리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한 사람의 땀방울을 위해서 여러분 관심이 더 많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그러한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전에 무디 목사님이 교회에 이제 심을 하고 있는데 교인이 한 명이 오시더니 목사님 제가 비즈니스를 오픈합니다. 와서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딱 가보니까 글쎄 그 비즈니스가 양조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축도를 하시는데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손을 높이 들고 축복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이렇게 써요. 오 주님 이 양조장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일부터 문을 엽니다. 이 양조장의 문이 열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문이 열리면 엄청난 양의 술이 생산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술을 마시고 타락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술을 먹고 취해서 주님을 떠날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제발 오늘 밤 이 성도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이 양조장의 문을 열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축가로 온 사람이나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이나 아멘 하고 나서 조용히 다 떠난 거예요. 좀 멀쭘해져가지고 당황해서 더 돌아가 버리고 목사님도 그냥 가셨습니다. 양조장 주인이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보니까 화도 나고 황당하기도 하고 아니 뭐 저런 축복기도 그리고 밤새도록 그것을 가지고 고민합니다.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이 저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문을 열면 어떻게 될까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새벽부터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건 아닙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앞에서 그러면 제가 이 양조장문을 열지 않겠습니다라고 그 뜻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건물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이 건물이 양조장이 되지 않게 쓰임받게 됐으면 좋겠는데 무엇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건물은 결국은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그리스도 학교인 무디 신학교가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정말 자신이 열려고 했던 그 비즈니스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산지가 되는 신학교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피 묻은 십자가를 여러분 붙드십시오. 예쁜 십자가가 아니라 반짝이는 십자가가 아니라 치장만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아직도 그 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될 그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를 붙드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은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둔화해져 있었다면 예민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아니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시간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예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맡겨주셨다면 그 영혼을 지금 오늘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은 차례 찾아가시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